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그 변수를 알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가끔씩 기적과 같은 막판 역전 드라마가 9회 말 투아웃에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한당된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뉴욕 양키스의 아주 전설 같은 포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야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not over until it is over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구에도 적용되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끝나봐야 이제 끝난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칫 섣부른 판단의 误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영어는 주로 주어와 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영어는 처음에 들으면 이게 대강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죠. 한국말은 다릅니다. 동사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판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쭉 말하다가 했다. 안 했다 바뀔 수 있고요. 갔다 안 갔다 바뀔 수 있고 샀다 안 샀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국말은 그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한 교수님이 우스갯소리처럼 하신 말이 있어요. 간혹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3절 4절까지 다 부르지 않고 1절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바빠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절만 부를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유라는 이 찬송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1절만 부른 다음에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절만 부르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그 찬송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부르면 마귀를 찬양하는 곡이 됩니다. 마귀 성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끝까지 불러야 합니다. 제가 2절,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입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기까지 불러야지 아멘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뉘앙스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을 저주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6장 마지막까지 읽은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큐티까지 큐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소급해서 봐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전체를 생각하고 읽어야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처럼 전체에서 1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듯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전체 26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권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권고하기 위한 두 번째 수단이 이것입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4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가 징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형벌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형벌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보아야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형벌과 징계가 섞여 있는데요. 하지만 초점은 형벌보다 징계가 더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형벌보다 징계란 단어가 더 정확한 이유는 이 징계라는 것은 백성들을 절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란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언 3장이 이렇게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이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망원경적으로 관찰하고 묵상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6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현미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죠? 징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징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징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과 관련된 징계입니다. 쉼에 관한 징계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아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하지 않아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겼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수가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원수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살 동안에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되죠? 34절 중반부인데요. 너희의 본토가, 너희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황무화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돌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한 채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채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36절 하반부인데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 약속의 땅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땅이 마침내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안식할 때가 언제죠?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안식년 때에, 며칠 년마다 돌아오죠. 그 안식년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셔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대신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대신 쉬지 않고 더 모으려고 했어요. 쉬지 않고 불을 더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곡간을 더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가 뭐냐? 나라가 망했습니다. 쉼 없이 더 열심히 일했는데 망한 것이에요. 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약속의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그 땅이 지금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전쟁에 패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땅이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야근 철화를 해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거랑 비슷한 꼴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7일, 매 7년, 매 50년마다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안식하지 못했을까요? 왜 쉬지 못했을까요? 안식을 지키면 그 전날 두 배의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안식년을 지키면 그 전에 두 배의 수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희년을 지키면 그 전에 3년치의 수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안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쉬지 않고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지만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곡간을 가득 채워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이 더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이 더 내 삶에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인 조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해서라도 그 약속의 땅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쉼 없이 일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창조의 리듬이 있습니다. 삶의 리듬을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는 그런 창조의 리듬을 주셨습니다. 이 리듬을 깨면 병이 납니다. 온갖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통계에 의하면 밤에 일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해요. 창조의 리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에 8시간 자는 거랑 아침 10시에 8시간 자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밤에 자게끔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의 리듬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바이오 리듬입니다. 생체 리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삶의 리듬을 지킬 때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때 일부러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일 일하고 6일째 쉬게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7일 일하고 8일째 쉬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7일의 주기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쉼없이 일하는 에너자이저의 버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쉼없이 장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만약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일한 다음에 하루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보름 일하고 하루 쉬고 아니면 한 달 일하고 하루 쉬면 일의 효율성이 더 오를까요? 더 많이 돈을 벌까요? 더 좋은 학점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와 직업병, 안전사고, 만성 허약체질,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 3일만 일하고 하루를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짱이 같은 게으른 자, 놀고 먹으려는 자, 일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만년 열등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리듬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 때요, 5천 마일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 그 차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5천 마일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엔진 오일을 갈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설계할 때 엔진과 오일의 상관관계 가운데 정한 주기예요. 이것을 어기면 엔진에 무리가 생겨서 빨리 마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이 땅을 설계하셨고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일의 효율도 좋지 않고 몸과 정신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리듬, 생체 리듬을 주셨음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리듬을 지키며 살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칙은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갈비 1인분을 먹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장 맛있어요. 적당한 양이기 때문이죠. 1인분이 한 사람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양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을 먹기 시작하면 점차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더 욕심이 생겨서 10인분을 먹으면 토를 하게 돼요. 토를 하게 됩니다.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한히 먹는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갈비도 많이 먹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두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듣는데 이동진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연봉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을 받으면 돈 때문에 더 만족하거나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이상을 벌면 그 다음부터는 돈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행복한다, 이게 없어진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일정 수준이 넘으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6일 일하고 쉬어야 되지 7일 더 일한다라고 일의 효율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까지 공부한다고 학점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요일 더 일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하신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숫자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리듬,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리듬,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리듬, 이 리듬을 따를 때 가장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리듬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이 리듬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리듬을 따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 리듬을 따르면 뭔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리듬을 깨면서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삶의 리듬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차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심을 믿고 안식할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할 때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삶의 리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도 우리는 쉬지를 못해요. 아니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삶의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것이 만족하는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